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구체적인 테러 위협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 미국인들이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국가 반테러 센터 앞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국민들의 안전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 공격을 막고 미국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적인 활동 결과 테러 위협이 임박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안보 당국자들과 길게 회의를 한 뒤 이날 연설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국방부를 방문해서 미국을 주도하는 연합군이 무장단체 ISIL을 격퇴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냉전 시대에 중단됐던 정기 항공 노선을 50여 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7일 이번 합의로 교육적인 목적의 여행 등 쿠바로의 여행 승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더욱 견고한 미국과 쿠바의 민간 항공 관계는 양국 간 국교 정상화를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몇 달간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4일부터는 워싱턴에서 합의의 세부 사항들을 마무리 짓기 위한 회담을 벌여왔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유나이티드, 제트블루 등 대형 항공사들은 쿠바에 정기 노선이 개설되는 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내전을 거듭해온 리비아의 두 정파가 17일 유엔이 중재한 통합정부 구성안에 합의했습니다. 두 정파는 이번 합의에 따라 휴전에 들어가고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의 중재로 두 정파는 약 1년간의 협상 끝에 이번 합의를 이뤘습니다. 리비아는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몰락한 뒤 4년간 내전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작년 6월 총선에서 패한 정파가 트리폴리에 정부를 수립했고 과도 정부는 동부로 피신해서 별도의 정부와 의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4주기를 맞은 17일 중국은 김 위원장의 공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홍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동지가 중국과 북한 관계 발전을 위해서 한 중요한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사회주의 건설 추진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망 4주기를 맞아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 중국 측 정부 인사를 파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6.8%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올해 전망치인 6.9%에 비해서 다소 낮은 것입니다. 인민은행은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여전히 하향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과 통화정책의 충격이 올해를 넘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민은행은 또 과잉 설비와 기업 이윤 악화, 부실 대출 확대가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내년 중에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의 내년 성장률을 이보다 낮은 6.6%에서 6.8%로 전망했습니다. 인도가 러시아의 S-400 대공 방어미사일 5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7일 인도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계약 규모는 3천억 루피, 미화로 45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종 가격은 조달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18일인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낮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이 서로의 인식 차이로 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됐지만 기존 회담의 틀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당대화의 틀을 일단 좀 계속 유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 대한 북한의 무기 노동교화형 선고에 대해 경악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최대 정치범 수용소로 알려진 함경북도 16호 관리소의 수감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낮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현안들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됐지만 곧바로 새로운 형식의 대화를 모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일에서 12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은 결렬됐지만 기존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견 언론인 단체인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회담이 별다른 합의 없이 종결됐지만 바로 회담의 급을 높인다거나 하기보단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회담의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당대화의 틀을 일단 좀 계속 유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이번에 결렬이 됐습니다만 한번 결렬됐다고 해서 폐기를 하고 다른 어떤 그 회담 방식을 구성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이어감으로써 좀 더 지속가능한 그런 회담 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 장관은 이번 차관급 회담 결렬 원인에 대해선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남북한 인식의 차이가 컸다면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화의 진전을 이루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국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해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민의 신변 안전은 물론 앞으로 남북관계를 장기적으로 끌어나가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꼭 지켜야 할 원칙까지 훼손하면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산가족분 어르신들께 죄송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원칙까지 훼손할 수는 없지 않나. 저는 우리가 이산가족문제 꼭 풀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맞교환하는 식으로 합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풀어가면서 또 그래야지 또 나중에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나머지 남북관계 현안도 좀 더 안정적으로 풀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고.
홍 장관은 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는 정상회담에 대해 열려 있다면서 분단의 아픔을 해소하고 평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정상회담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내에 무언가를 이뤄내야 한다는 식의 정치적 접근은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장관은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와 관련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지만 이는 대화를 통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어 5.24 조치가 남북 대화를 막고 있는 주 원인은 아니라면서 남북 대화에서 5.24 조치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5.24 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정부가 분명히 해온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천안함 폭침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이고 이런 부분이 반복된다면 남북관계는 계속 전쟁과 후퇴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 장관은 아울러 현재 김정은 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기적인 불안정 요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론 현재 체제가 유지된다는 판단 아래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함께 병진 노선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메시지를 북측에 보내고 있다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국제사회와 견인하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라고 홍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이 많은 해였을 것이라고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대화와 압박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구촌 곳곳에서 중요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가장 아프게 느껴질 나라가 바로 북한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17일 서울 외교부에서 열린 외교부 정책자문회의 전체 회의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하고 실례로 미국과 54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이룬 쿠바와 역사적 핵 협상을 타결한 이란 등을 거론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주요 인사들의 방북을 초청하고 고위 관리의 전 세계 순방 외교 등으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윤 장관은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이 경제적 고립이라는 외부적 압박과 대내적 불확실성 속에서 내년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대화 지향적인 입장을 보일지, 과거처럼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압박과 대화의 투트랙 접근을 강화해 나가면서 북한을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의 공조를 통해 예방과 억지 외교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중 관계에 대해 윤 장관은 지난 10월 류윈산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회 방북을 계기로 서서히 관계 개선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최근 북한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 이후 북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한국과 주변 사강과의 이른바 삼각 외교와 관련해 미한일 외교 당국 간의 협력은 내년 연초부터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미한일 3자 협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는 위원장인 고려대 염재호 총장의 주재 아래 위원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회의 탁자에는 남북 러 삼각 협력 사업인 라진 핫산 프로젝트 3차 시범 운송 사업으로 최근 한국에 들어온 백두산 생수가 제공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 대한 북한의 무기 노동 교화형 선고에 경악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당국자는 VOA에 캐나다 외교관들이 직접 평양에서 임 목사 재판을 방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임 목사의 가족과 교회는 성명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임 목사의 사랑을 북한 정부가 기억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외교부의 프랑스와 라살 대변인은 16일 VOA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캐나다는 북한 법원이 임현수 목사에게 과도하게 가혹한 선고를 내린 데 대해서 경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살 대변인은 올해 60살인 임 목사의 나이와 허약한 건강 상태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캐나다 관리들은 임 목사의 건강 상태 검증을 위해 영사 면담을 북한에 거듭 요청했지만 임 목사를 만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캐나다 당국이 임 목사를 볼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살 대변인은 VOA에 보낸 별도의 성명에서 캐나다 관리들이 16일 평양에서 임 목사 재판을 직접 방청했다며 하지만 임 목사를 만날 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라살 대변인은 이런 북한 당국의 태도는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자국민에 대한 영사 접근 권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북한 최고재판소가 16일 임현수 목사에게 무기 노동 교화형을 언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임 목사에 대한 혐의가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 행위라며 임 목사가 심리 과정에서 북한의 최고 전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모독하는 등 모든 범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목사에 대한 종신형은 북한 당국이 억류 외국인에게 선고한 최고형입니다. 캐나다 외교부의 라살 대변인은 캐나다 정부는 임 목사의 가족과 친구들처럼 임 목사의 권리와 건강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으며 그가 캐나다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캐나다는 계속해서 임 목사 문제가 해결되도록 북한의 영사 접근과 업무 협력 요청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현수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토론토 큰빛교회와 가족들도 16일 재판 결과와 관련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임 목사의 사랑을 북한 정부가 기억해 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비함과 긍정적 해결을 희망하며 국제사회 지속적인 기도 후원에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큰빛교회 표인근 장로는 16일 VOE에 임 목사의 뜨거운 동족 사랑을 북한 당국이 기억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오로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난 18년간 100회 이상의 방문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의 고난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임현수 목사의 순수한 동기를 인정하고 참작하여 선처해 주기를 소망한다.
표장로는 또 캐나다 정부가 임 목사 석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협상에 임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큰빛교회는 캐나다 최대 한인교회 가운데 하나로 신도수가 3천 명에 달합니다. 임 목사는 북한의 대량 아사 사태가 발생했던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을 방문해 충격을 받은 뒤 대대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식량 지원뿐 아니라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비료공장, 육아원과 애육원 지원, 영어와 컴퓨터 강습소, 선박 구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주도했었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북한 관련 집회 설교와 강연 때마다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현실을 자세히 설명하며 동족으로서 짐을 함께 져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임 목사의 과거 집회 발언입니다.
전 백성이 다 식량고라는 게 모습들이고 북한의 산들이 이렇게 다 민둥산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런 현실을 이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시작한 것이 이제 식량 지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는 올해 1월 말 라선에서 평양으로 향하던 중 억류됐고 지난 7월 말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 모독하고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북미 한인 기독교계 관계자들은 당시 BOA에 임 목사가 회견 중에 계속 눈물을 닦았다며 회견 내용은 북한 당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임 목사의 지인인 미주리주 세인루이스 교회 김경식 목사입니다.
선의적으로 좀 순전한 그 마음으로 비정치적인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그 마음으로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원했던 것을 그분 자신들이 잘 알죠. 예, 그분 자신들이 잘 아는데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억류시키고 또 아마 강압적으로 위협해서 예, 누가 못 들어도 뭐 그건 이민수 목사가 스스로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예,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반북이 아니라 예, 북한을 품고 불쌍히 여겨서 참 긍정적으로 그들의 문을 열고 예, 그 다음에 통일이 예, 선의적으로 되기를 기대했던 거지 예, 우리가 정복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는 뭐 거기 언급된 목사님들이 전혀 그렇게 반북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임목사 주변 관계자들은 임목사에 대한 북한의 종신형 선고와 관련해 임목사가 북한의 3대 세습과 공포 정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게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임목사 상황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6일 VOA에 선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석방 등을 위한 희망적 신호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캐나다 관리들이 직접 재판을 방청한 건 석방을 위한 대화와 접촉이 진행 중임을 의미한다면서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명분과 조건이 맞는다면 의외로 석방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임현수 목사에 대한 북한 당국의 종신형 선고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16일 오타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통치 방식과 사법체계 문제는 잘 알려진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재판 때까지 캐나다 관리들의 임목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정부는 임목사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 그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최대 정치범 수용소로 알려진 함경북도 16호 관리소의 수감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이 이 관리소 수감자들을 핵실험에 동원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와 민간 고해상도 위성사진 제공업체인 올소스 어넬러시스가 15일 북한의 16호 관리소, 일명 화성관리소에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함경북도 화성군에 있는 16호 관리소가 북한 최대 정치범 수용소며 규모는 539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16호 관리소는 알려진 탈출자나 증언자가 없는 북한 내 유일한 관리소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4월과 2015년 1월 사이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16호 관리소는 북한 내 최대 정치범 수용소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소 내 주택과 건물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관리소 내 주택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은 수감 인원이 증가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2호 관리소처럼 폐쇄된 곳에서 수감자가 이송됐거나 탈북 시도에 대한 단속과 고위 당직자들에 대한 숙청으로 수감자가 증가한 결과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올소스 어넬러시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북한 군사 문제 전문가인 조셉 버뮤데스 씨는 북한이 핵실험에 16호 관리소 수감자들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버뮤데스 씨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동쪽으로 약 2.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16호 관리소를 면밀히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6호 관리소를 계속 감시하면 풍계리 핵실험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용소 수감자들이 과거에 동원됐거나 현재 동원되고 있는지 또 이 수용소에서 어느 정도의 인권 유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북한인권위원회와 올소스 어넬러시스는 앞서 지난 11월 말과 지난해 6월에 각각 북한의 14호 관리소와 25호 관리소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해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는 4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일본에서 북한 인권 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납북자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행사에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에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북한 인권 침해 문제 개발 주간을 맞아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정한 이 행사 기간 중 도쿄시청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과 가족들의 사진 300점을 전시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올해는 처음으로 사진들 밑에 영어 설명이 달렸습니다. 도쿄시청이 관광 명소란 점을 감안해 외국인들에게 납북자 문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납북자 문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북한 인권 침해 문제 개발 주간을 지정했고 도쿄시청은 매년 관련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는 납북자 관련 DVD를 고등학교 교재로 활용해달라고 사이타마현에 요청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족회는 16일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이같이 요청했으며 앞으로 DVD 150장을 현내 각급 학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사이타마현 교육위원회는 교원 연수회에서 활용법을 설명하며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DVD에는 납북 일본인의 상징적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부모가 출연해서 딸에 대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회는 고등학교의 반응을 본 뒤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배포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지난 13일에는 도야마시에서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납북자 문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이즈카 시게오 씨는 납치 피해자 전원이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국이 협력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납북자의 아들인 이즈카 고이치로 씨는 북한이 납북자 문제 해결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 않다며 보고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을 돌려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5월 말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7월 4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일본은 이에 맞춰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늦어도 초가을까지 초기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두 나라 간 공식 협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 당국이 세계 식량 계획 WFP의 식량 분배 감시 활동에 매우 협조적이라고 WFP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감시단의 장마당 접근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는 올 한해 북한에서 1,800여 차례의 분배 감시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So for this year, WFP has undertaken about 300 monitoring trips.
세계식량계획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다미안 킨 대변인은 16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올 한해 세계 식량 계획이 식량을 분배하고 있는 북한 내 모든 지역에서 300여 차례의 현장 방문을 통해 분배 감시 활동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 분배 과정에서 중간에 식량이 빼돌려지거나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항구에서 식량이 하역되는 작업부터 창고에 보관되고 식품 제조 공장에 보내지는 과정, 마지막으로 북한 타가소와 학교 등 취약계층에 전달되는 모든 과정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세계식량계획 분배감시 요원이 이 모든 과정에서 식량이 중간에 빼돌려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량의 질과 양을 확인하고 직접 주민들이 분배된 식량을 먹는 것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분배감시 활동에 북한 당국이 매우 협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e have to provide about 24 hours notice before we go into a county. But once we get into the county, we can randomly, we're allowed to randomly determine the places where we visit.
세계 식량 계획이 24시간 전에 사전 통고를 하면 어느 곳이든지 방문해 분배 감시 활동을 할 수 있고 학교나 타가소, 병원 등 분배 장소는 세계 식량 계획이 임의로 선정해 방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감시단의 장마당 접근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If the market is open and if the trip coincides with the market being open, then usually the monitoring trip will include a visit to the market.
감시단이 분배 감시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역 장마당이 열려 있다면 접근해 감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대변인은 한국어가 가능한 요원을 포함해 다수의 분배 감시 요원이 북한에 상주하며 분배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며 2013년 이래 총 1,000회의 현장 방문을 통해 5,000에서 6,000여 차례의 감시 활동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접근 없이는 지원도 없다. 즉 지원 물자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지를 직접 검증한다는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한 분배 감시 활동을 통해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5월 북한을 방문했던 어서린 커즌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리수용 외무상을 만나 대북 지원품 분배 감시 활동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에서 사상 최악의 대홍수가 발생한 지난 1995년 북한 당국의 요청을 받고 식량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현재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 8개 도와 남포시 등 9개 행정구역의 어린이와 임산부 180만여 명에게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올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모두 2만 2천 톤에 달합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평균 수명은 70.3세로 한국에 비해 11년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생활 수준도 전 세계 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사나 유엔개발기획은 최근 발표한 인간개발지수 보고서에서 2014년 현재 북한 주민들의 평균 기대수명이 70.3세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81.9세인 한국에 비해 11.6세 낮고 미국과 비교해서도 8.8세 낮은 것입니다. 전 세계 평균 기대수명은 71.5세입니다. 북한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73.7세, 남성의 기대수명은 66.7세입니다. 2014년 현재 북한 인구는 2,500만 명이며 오는 2030년까지 2,67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14년 북한 인구의 평균 나이는 33.9세, 전체 인구 중 어린이와 노인 비율은 44.3%로 나타났습니다. 또 2008년에서 2013년 기간 북한의 5살 미만 어린이 중 27.9%가 영양실조로 나이에 비해서 키가 작은 발육부진을 겪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식량난뿐 아니라 자연재해로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에서 2014년 기간 북한 인구 100만 명 중 1,451명이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보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자가 많은 나라는 스리랑카 5,767명, 칠레 4,832명, 파키스탄 2,920명, 베냉 1,638명, 볼리비아 1,490명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15살 이상 북한 여성 중 72.2%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 의회의 16.3%는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인구는 전체의 29.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고 주요 에너지원은 석탄을 포함한 화석에너지가 88.4%였습니다. 이 밖에 15살 이상 북한 주민 전원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평균 수명과 생활 수준, 교육, 수입 등 인간 개발의 핵심 분야들을 종합평가해서 산출하는 인간 개발 지수에서 북한은 자료 부족으로 순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은 8위였고 한국은 17위였으며 노르웨이, 호주,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가 1, 2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최하위권에는 188위를 차지한 니제르를 비롯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미국과 쿠바가 항공노선을 5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네, 먼저 미국과 쿠바 관계에 관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나라 외교 관계 회복을 선언한 지 벌써 1년이 지났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화의장이 각각 워싱턴과 하바나에서 54년 만에 외교 관계 회복을 선언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두 나라는 여러 달에 걸친 비밀 협상 끝에 합의를 이루고 외교 관계 회복을 전격 발표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랜 봉쇄 정책으로 쿠바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면서 새로운 대쿠바 정책으로 쿠바인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쿠바인들의 반응은 아직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의 대쿠바 경제 제재가 일부 해제되고 또 양국이 대사관을 개설하는 등 가시적인 조치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쿠바인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 VOA가 쿠바 현지에서 만난 주민들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인권 사항에 대한 우려나 정치적 탄압,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 그리고 식량 부족과 저임금 같은 고질적인 경제 문제들도 아직 나아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쿠바인들은 카스트로 의장의 발표 이후 금세 모든 게 바뀔 거란 기대를 가졌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교관계 회복이나 지금까지의 가시적인 조치들도 그 자체로는 큰 변화라고 할 수는 있지만 쿠바인들의 일상적인 삶에는 아직 변화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인들의 쿠바 방문 증가나 또 미국 기업들의 쿠바 진출 움직임 같은 소식들도 있었는데요.
네, 미국 정부가 올해 들어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인들의 쿠바 방문이 쉬워지고 특히 쿠바의 인터넷 사용 환경이 나아지도록 미국 통신과 인터넷 기업들의 쿠바 내 사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쿠바 내에서는 정부가 인터넷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쿠바 정부는 미국의 대쿠바 금수 조치가 먼저 해제돼야 완전한 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정부도 미국 의회가 조속히 금수 조치 해제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미국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화당 내에서는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고요. 또 금수 조치 해제를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현안은 미군의 쿠바 관타나모 기지 반환 문제인데요. 쿠바는 당연히 기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쿠바의 영토임엔 인정하면서도 지난 1934년 두 나라 사이 협정에 따라 미국이 영구적인 임대권을 갖는다는 입장입니다.
그 쿠바의 인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여전한데요.
네, 쿠바 야권단체에 따르면요. 지난 1년간 반체제 인사 석방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가 풀려난 사람들은 외교관계 회복 전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쿠바의 인권 상황이 과연 개선됐는지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권 상황 개선에 발맞춰서 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요구는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쿠바와의 실무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미국과 쿠바의 실무 협상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그 많은 현안들이 남아 있고요. 또 관계 정상화가 좀 더디게 진행되는 데 대해서 두 나라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인식의 차이가 있는 현안들도 있지만 두 나라 모두 관계 정상화가 하루아침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서두르지 않고 계속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도 쿠바를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야후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의 민주화 인사들을 만날 수 있다면 쿠바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러면서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자신의 쿠바 방문 여부가 결정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미 그 미국인들의 쿠바 방문은 많이 늘었죠?
상당히 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에 대한 여행 제한을 완화하면서 올 1월에서 7월까지 9만 명의 미국인들이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쿠바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고 있는데요. 올해 약 300만 명의 외국인이 쿠바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의 항공 노선도 재개된다고요?
미국과 쿠바가 냉전 시대 중단됐던 정기 항공 노선은 50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양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몇 달간 논의를 진행해왔는데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미국의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항공 그리고 유나이티드 또 제트블루 같은 대형 항공사들은 쿠바의 정기 노선이 개설되는 데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대규모 무기 판매 계획을 밝혔군요.
네, 미국 국무부는 16일 18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타이완에 판매하기로 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구축함 두 척과 수륙 양형전차 36척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 1,200기의 미사일을 수출한다는 계획인데요. 미 의회는 앞으로 30일 동안 검토 기간을 갖지만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은 매우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데이비드 맥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타이완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도록 충분한 무기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약속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타이완 정부도 미국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는데요. 마행주 총통이 직접 감사 입장을 밝혔고요. 타이완 야당도 미국 정부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다고요?
네, 흑내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는 매우 민감하고 위험한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미중 관계와 양안 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양위진 국방부 대변인도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돼 있다면서 이번 결정에 강력한 반대를 표시하고 이미 미국에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번 일과 관련해서 미국 그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네, 중국 외교부의 정적광 부부장이 바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것은 그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 판매에 연루된 미국 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건데요. 한편 중국 외교부의 흑내이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취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자 미국 기업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엄중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그런 기업들과의 협력과 상업적 거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과거에는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었나요?
네, 지난 2010년 미국이 이번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인 64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타이완에 판매했었는데요. 당시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안보협력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이후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미국 정부는 이후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승인하지 않다가 이번에 5년 만에 다시 승인한 겁니다. 미국의 정치 분석가들은 미국 정부가 이번에 무기 판매를 결정한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가능한 덜 자극하기 위해서 지난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방문 그리고 지난달 양안 간 첫 정상회담 이후로 발표 시점을 미뤘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중동의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자금을 차단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군요.
미국과 러시아 등 안보리 15개 이사국 재무장관들이 17일 관련 결의안 채택을 위해 만났는데요. 안보리에서 외무장관이 아닌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결의안 초안이 그만큼 구체적으로 순위파 무장세력 ISIL로의 자금 유입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번 결의안은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주도했고 과거 알카이다를 겨냥한 제재를 더욱 확대해서 또 강화해서 ISIL에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초안은 30페이지로 이례적으로 길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각국이 ISIL로부터 나오는 석유나 고대 유물의 밀거래를 막고 ISIL로 자금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최대한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결의안은 ISIL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각국의 역할과 함께 ISIL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한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같은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석유를 비롯한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동의 순위판 무장세력 ISIL은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의 유전 지역을 점령하고 여기서 탈취한 석유를 암시장에 팔아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중동 지역의 고대 유물도 내다 파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IL은 이런 석유와 유물의 밀반출, 또 점령 지역에서의 과세, 또 인질 몸값 등으로 매달 8천만 달러 정도의 수입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번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점이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만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넓은 지역을 점령한 데 이어 리비아에서도 세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면서 각국은 이들의 돈줄을 죄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또 지상에서 ISIL의 재원을 손상시키는 진전이 있었지만 ISIL은 여전히 석유와 유물 등을 밀반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군 주도 연합군은 최근 ISIL의 점령지에 석유시설과 운반 차량들을 겨냥한 공습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오랜만에 안보리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한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군요.
네,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한편 미국과 러시아는 앞서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협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초 모스크바에서 양국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고요. 양측은 18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 시리아 지원그룹에 속한 나라들의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이에 앞서 지난달 빈에서 합의한 시리아 정치 이행 방안을 담은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리아 사태를 끝내고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일련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입니다.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로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세대야. 또 이렇게 살아서는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 사례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무엇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낮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오전에는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에는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3도, 남포 최저 영하 4도에서 최고 영상 4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3도, 강계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5도, 개성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4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최고 영상 6도, 해산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3도, 원산은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곳에 따라 구름 약간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최고 영상 4도, 선봉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구름 조금 끼겠고 먼 바다는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2월 18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구체적인 테러 위협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 미국인들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국가 반테러 센터 앞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국민들의 안전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 공격을 막고 미국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적인 활동 결과 테러 위협이 임박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안보 당국자들과 길게 회의를 한 뒤 이날 연설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국방부를 방문해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무장단체 ISIL을 격퇴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냉전 시대 중단됐던 정기 항공 노선을 50여 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7일 이번 합의로 교육적인 목적의 여행 등 쿠바로의 여행 승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더욱 견고한 미국과 쿠바의 민간 항공 관계는 양국 간 국교 정상화를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몇 달간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4일부터는 워싱턴에서 합의의 세부 사항들을 마무리 짓기 위한 회담을 벌여왔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유나이티드, 제트블루 등 대형 항공사들은 쿠바에 정기 노선이 개설되는 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여전히 관광 목적의 여행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전을 거듭해온 리비아의 두 정파가 17일 유엔이 중재한 통합정부 구성안에 합의했습니다. 두 정파는 이번 합의에 따라 휴전에 들어가고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의 중재로 두 정파는 약 1년간의 협상 끝에 이번 합의를 이뤘습니다. 리비아는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몰락한 뒤 4년간 내전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작년 6월 총선에서 패한 정파가 트리폴리에 정부를 수립했고 과도 정부는 동부로 피신해서 별도의 정부와 의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4주기를 맞은 17일 중국은 김 위원장의 공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홍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동지가 중국과 북한 관계 발전을 위해 한 중요한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사회주의 건설 추진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망 4주기를 맞아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 정부 측 정부 인사를 파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6.8%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올해 전망치인 6.9%에 비해서 다소 낮은 것입니다. 인민은행은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여전히 하향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과 통화 정책의 충격이 올해를 넘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민은행은 또 과잉 설비와 기업 이윤 악화, 부실 대출 확대가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내년 중에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의 내년 성장률을 이보다 낮은 6.6%에서 6.8%로 전망했습니다. 바로 오바마 행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18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미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무기에는 구축함 2대와 대전차 미사일, 수륙 양용 차량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미 의회는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승인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16일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4년여 만에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